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리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학교 다니실 때에 공부 잘 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 하신 분도 이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요. 또 그런데 집사님은 공부 잘했습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목사님 왜 불편한 이 과거사를 떠올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옛날에 공부해 봤듯이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과목은 자신이 있는 그런 과목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이게 영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뭐가 잘 안 됐느냐고 하면은 물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물상. 여러분 물상 아시죠? 옛날에는 이 물상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 물자가 들어가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해도 그래서 정한 시간에 그 시험지만 받게 되면은 아주 그냥 앞이 깜깜하고 그래서 이 물상 이 여기에 이제 먹는 사람이 예, 저 같은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물자는 여전히 있더라고요. 물리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물리만 없으면 공부할 맛이 날 텐데 이 물리 선생님도 싫은 마음이 생기고 하여간 이 물자가 들어간 이런 과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공부할 때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예배 후에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물리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한 3년 정도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과목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말씀은 좀 쉽게 이해했을 것 같고 어떤 말씀은 아마 굉장히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과목이 뭘까? 제자들이 좀 쉽게 이해했던 이런 과목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은 그러한 이야기는 이 제자들이 참 쉽게 이해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뭐 구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들. 뭐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단 들으면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과목들은 쉬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죽음의 과목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과목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을 연거포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아마 가장 난해한 과목이 이 죽음과 부활인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신 곳이 누가복음 18장 31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여러분, 여기까지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무슨 말씀이죠? 부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34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깨닫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전혀 몰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시간에 늘 강조해서 말씀했던 그것이 한때는 하나도 몰랐던 이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다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배워도 잘 모르는 그런 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알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활 얘기는 더 난해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사두개인 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아주 황당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았듯이 어떤 칠형제 중에 장남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르치는 바, 그 형수 취사 제도에 의하면은 그 죽은 사람의 바로 밑에 동생이 지금 혼자가 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그 죽은 형의 아들로 삼고 그 가문을 쭉하니 이어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도 형수와 사이에 자식이 없이 죽고 또 그 밑에 시동생도 큰 형수와 결혼해서 아내를 삼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고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 일곱 형제가 다 죽었는데 하나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런 경우 모세가 얘기하는 형수 취사 제도에 의하면 이 여인이 여기서 사는 동안 일곱 형제와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모두가 이 일곱 형제도 다 부활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입장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꾸며낸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억지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꾸며낸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이겁니다. 아,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부활하고 우리가 다 부활을 하면은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니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간에 우리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 책들에 의하면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겁니다. 옛날 다윗 솔로몬 그 왕 시대 때에 대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독의 후손일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이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약과 이 구약 사이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펑 비어 있는 그런 채로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가 주전 430년경에 끝이 나고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시작돼서 신약 시대의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말하자면은 신약과의 구약 사이에 43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 차이, 이 중간 시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 시대에 주전 160년경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직계로 그 피를 물려받은 후손들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세력이 사도계파의 원조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독의 후예가 아닌 다른 가문의 제사장들도 거기에 가담을 했고 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다 거기에 가담을 하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다 꾸짖었던 이러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전에서 돈 받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파는 그러한 상인들 그 사람들도 이 사도계파의 일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귀족들도 사도계파의 일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대 때는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절반이 바로 이 사도계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막강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연구한 책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최고급 주택지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쫙 고진해서 살고 있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특권이나 어떤 것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도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사두개파를 뭐라고 비난했느냐고 하면은 아주 잔인하고 야비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비난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한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주후 70년경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버렸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 그 근거지가 되었던 성전이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주 막강하게 힘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경만 인정을 했고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천국은 없다. 죽음 이후에 내세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이 세상이 전부다. 이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거고 이 세상이 전부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즐겁게 사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왜 도와주지를 않나 그러면은 도와주면 뭘 하냐, 우리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나 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됐을 때에 조금 더 칭찬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라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우리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도대체 이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변에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봐도 도와주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천국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와서도 주님 부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그러면 자기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다 죽으면 될 거를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부활을 가르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니까 자기들 입지가 흔들리게 되고 성전에 와서 제사드리고 하는 것이 흐트러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금 시비를 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해서 돌려보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말씀부터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어디 가든지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그분의 핏줄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들의 조상입니다. 아주 이걸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를 이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누구의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이끌고 여기서 나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해 주실 때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켜가지고 소개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이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보다 아주 월등한 사람을 끌어다 내어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홍길동이 누군지. 그런데 여기 홍길동의 아버지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아, 와 그러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의 아드님이시군요. 소개받는 사람보다 굉장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어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해 주시는데 보잘것없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사람을 등장시킨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소개해서이렇게이렇게말을하라고말씀해주실때에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의하나님이라고그들의이름을거명해주셨거든요그러니까여러분우리들이이것을뒤집어서한번생각해봐야된다는얘기입니다이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은하나님을소개하는데먼저그이름이나올정도로아주굉장한분이라고하는것을우리가먼저생각해야된다는것이죠그런데우리가이스라엘사람들이하는얘기입니다바로그분들의후손이니까우리가얼마나자랑스러우느냐이런말까지하면서대단하게자부심을가지고있는게여러분이스라엘사람들의자랑거리지않습니까지금까지그래서예수님이그말씀을하시는겁니다너희들이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의자손인것을자랑하잖아말이지하나님은나의아브라함의하나님이삭이하나님뭐야곱의하나님이라고하셨는데잘생각을해봐라말이지하나님이어떤하나님이시냐하나님은그자신이생명의근원이실뿐만아니라하나님은살아있는자들의하나님이시다죽은자들의하나님이아니시다예수님은지금이렇게지금말씀을해주시는겁니다여러분다시한번생각해보세요여기이말씀에죽은자의하나님이아니고살아있는자의하나님이시다고하는게여러분무슨말씀입니까아브라함이삭그리고이야곱을한번생각해보세요이들이이미오래전에죽어서이미막벨라굴에장사되어서끝난지가오래오래된그런사람들인데그런데하나님이아브라함의하나님이삭의하나님야곱의하나님이라하시고그분은죽은자의하나님이아니라산자의하나님이라살아있는자의하나님이라고하시니까지금아브라함이삭야곱이죽었다는뜻입니까아니면은죽었지만살아있다는뜻입니까지금살아서하나님앞에있다고하는그런뜻이거든요예수님은이렇게말씀하심으로해서죽음으로서모든것이끝난다고하는사도개인들에게죽음이후에생명이있다너희들의조상인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이지금도여전히하나님앞에서살아계시다그걸가르침으로해서영원한생명을지금말씀해주고있는것입니다여러분이이야기는오늘본문37절과38절인데제가다시읽어드리겠습니다죽은자가살아난다는것은모세도가시나무떨기에관한글에서주를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이삭의하나님이요야곱의하나님이시라칭하였나니하나님은죽은자의하나님이아니요살아있는자의하나님이시라하나님에게는모든사람이살았느니라하시니할렐루야하나님은살아있는자의하나님이시라는말씀이에요하나님에게는모든사람이살았느니라죽은지오래된아브라함이삭야곱도하나님께속해있기때문에지금도여전히살아계시다어디에서요하나님의나라에서요지금그걸지금여기에서말씀해주시는겁니다이런가르침으로죽음이후의생명에관해서예수님께서는아주명백하게이사두개인앞에서말씀해주시는겁니다여러분그러면은우리가누구입니까우리는하나님을믿는사람들이에요하나님은어떤분이십니까우리보다어떤능력이조금더뛰어난그런분이하나님이십니까아니에요하나님은우리가상상도못할최고최대의존재가우리하나님이십니다하나님은말씀한마디로온세상을창조하신분이십니다하나님은생명이십니다또그근원이되셔서삼라만상에생명을불어넣으신분이십니다그수많은행성과별들을하늘에다가매달아뒀는데그것들이추락하는법이없이다그자리에서돌수있도록지금도운행하고계시는하나님이십니다아주광대한그런하나님이십니다우리눈으로아무리봐도보이지않는아주미세하고작은것들속에도생명이약동하게만드시는섬세하게이를데없는하나님이우리의하나님이십니다여러분지난겨울추위가화씨20도25도까지내려가서추워서다꽁꽁얼어가지고다죽은것처럼이렇게보였지만은참놀랍지않습니까이제3월달이되니까오늘3월말입니다만은3월달되자마자부터잔디가파릇파릇초록색으로변하기시작하더니그마른갈색들은다없어져버리고한도주전부터는노랗게얼굴을내미는것이있지않아요여러분개나리 여러분 누가 가가지고 개나리에게 야 개나리야 개나리야 3월달이 됐는데 피어나야지 누가 이렇게 일러줘가지고 그렇게 피어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그 속에 다 생명의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그 속에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개나들 개나리들끼리라도 속삭이는 거죠. 야 3월달이 돼서 따뜻하게 돼서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지금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욕동로에 개나리가 나오니까 아 우리도 나갈 때가 됐는데 벚꽃도 나오고 목련도 나오고 지천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참 이상하기도 하고 불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정말 이상하고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채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상한 겁니다.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많은 그 오순절 순례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같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를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여러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주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생명이 어떻게 사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이 본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믿는 우리들 것이라고 할 것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걷고 나면은 그 다음에도 두 번째, 세 번째 곡식을 계속 거두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도 주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기쁜 건가? 그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간밤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우리 교회도 80이 지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우리가 한 80년을 살게 되면 도대체 며칠간 사는 것일까? 365, 뭐 어떤 1년은 366일이 있는 이런 날도 있지 않아요? 잠깐 365일로 계산해 보니까 29,200일을 사는 건데 뭐 하루 이틀 더 지나는 거 생각해 보면 한 3만 번 정도의 날이 오고 가는 겁니다. 80년이면 그 날들이 이 3만 번의 날들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3만 번은 낮을 맞이하고 한 3만 번은 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밤에 뭘 합니까? 자지요? 낮에는 뭘 합니까? 깨어나서 일을 하고 활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간도 없고 세월은 빠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잠자게 만드느냐. 안 자고 그냥 계속 살고 계속 먹고 계속 그냥 놀면 좋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밤에는 잠을 자게 만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멋진 답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날들을 무수한 밤과 무수한 날을 통해서 자고 깨고 자고 깨고 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연습하게 하신다고요? 죽고 사는 것을 죽고 부활하는 것 이걸 우리들에게 연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는 거 여러분이 죽음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이면 다 깨어나잖아요. 그게 부활과 같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속에는 이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잠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십시오. 거기에 야이로의 딸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비웃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과 잔다는 말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다른 말이지요. 죽었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깬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는 모두 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십시오.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요. 잠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깨우러 가자. 깨우는 게 어떻게 하시는 거죠? 살려내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도 잠처럼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옛부터 오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 부, 강, 내, 마지막에 호정명이라고 해서 이 땅에 좋은 모습으로 생명을 다하고 떠나는 거 이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자는 거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루 종일 고단하게 살다가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에 드디어 잠자는 시간이 왔어. 참 이렇게 행복하게 이 이부자리에 들어가서 눈을 감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잠들듯이 정말 잠을 자는 것처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긴 잠에서 깨어나면 잘 잤어 깨우네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도 깨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죽음과 부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 날 아침에 그 천국에서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 만나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을 자고 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부활을 3만 일 동안이나 연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 일어나듯이 다시 생명을 얻고 영혼으로 나가는 축복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부활도 믿고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도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막 공격해 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한가 생각하지만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도 믿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다 있어요. 단지 부활의 종류만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오죠? 생명의 부활로. 이게 첫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올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나옵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겁니다. 모두가 다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로 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 축복의 부활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는데 왜 부활하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막연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으로 올라간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심판받을 그 형벌을 대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빼주신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부활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무엇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이미 우리의 것으로 확정되어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어요. 아, 잘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려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명의 부활로 이미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확실할지라도 부활의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요동치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를 다 없애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잠재우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 잠이 오네요. 오늘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런 날입니까? 그러면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여 주신 것처럼 나도 영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잠들고 깊이 있다가 보니까 주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계신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짧은 동안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격변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개인들에게 질병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내일이 승리로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귀한 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부활하신 그거 하나면 됐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의 걱정, 교회의 걱정, 인생 걱정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거 하나면은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쓰러져 계시다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빠졌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힘차게 일어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고 깨는 것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해서 주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흡양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접하며 사는 주님의 동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부활과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그 고귀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